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교우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람들은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그 해가 진정으로 과거와는 다른 한 해,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의 은총의 통로가 되고 주님의 손과 발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자신이 주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성숙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그저 희망사항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렷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약 7시간 전 2023년의 마지막 주일 사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4년 1월 1일 신년 영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7시간 동안에 우리 삶의 상황에서 달라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존재적으로 변한 것도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작년과 올해, 묵은 해와 새해라고 구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둘을 구분해서 부르게 하는지 그것을 바르게 알고 있지 못하면 우리가 2024년에 달력을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또한 우리가 새해라고 부른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새해가 되지 못하고 그저 이름뿐인 새해가 되고 말 것입니다. 또한 이 예배도 신년을 시작하는 첫 예배가 아니라 묵은 해를 잇는 또 다른 예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주전 930년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208년간 지속되었다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남유다는 136년간 더 지속되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남유다는 3차에 걸쳐서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주전 605년 바벨론 제국과 애굽 사이에 제2차 갈그미스 전쟁이 있었습니다. 갈그미스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국경 근처에 있습니다. 그 전쟁은 고대 세계의 패권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전쟁에서 애굽은 참패를 당했고 그때 유다는 애굽 편에 있었는데 바벨론 제국은 승전의 여세를 몰아서 유다까지 침략해서 유다를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제1차 침략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를 침략한 후에 바벨론으로 돌아가면서 많은 유다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 끌려간 사람 중에는 청소년이었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이후 70년 이상을 바벨론에서 살며 그곳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다니엘을 비롯하여 다른 귀족 청소년들을 볼모로 끌고 간 것은 그들에게 3년 동안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배우게 한 뒤에 바벨론 왕을 모시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황관장에게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과 9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왕의 음식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고기이거나 바벨론의 신들에게 바쳤던 음식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한 것은 나실인들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듯이 다니엘도 이방 땅, 이방인의 왕궁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섬기려고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환관장은 내 요청대로 했다가 얼굴이 초췌하게 되어서 다른 또래 소년들과 비교되면 그 후폭풍으로 내 생명이 위태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신들을 감독하는 사람에게로 가서 열흘 동안 채식만 주어서 먹게 한 후에 다른 소년들과 얼굴을 비교해 봐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흘 후에 감독관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 보았는데 누가 왕의 음식을 먹었는지 누가 채식을 했는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 후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 대신 채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15살 전후에 10대 소년이었습니다. 그 시기는 인생에서 반항기가 가득할 때이고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기가 쉽지 않을 때입니다. 게다가 다니엘은 망해가는 나라에서 볼모로 끌려와 있습니다. 만약 제가 다니엘이었으면 하나님께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꺼내주실 때 열 가지 재앙도 내리시고 홍해를 갈라 길을 내셨을 뿐만 아니라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만나로 먹이실 정도로 능력이 많으시면서 어찌 바빌론 제국의 침략은 막아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과 분노의 말을 쏟아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왕궁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의 바벨론 왕궁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다니엘의 공직 생활은 80세가 넘도록 계속되었습니다. 그의 공직 생활이 어떠했는지 다니엘 6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이 볼모로 끌려온 지 이미 60여 년이 지났고 그동안 왕도 5번이나 바뀌었고 제국도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여전히 관직에 지금은 총리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취임할 때 임명된 국무총리나 장관이 대통령이 퇴임할 때까지 함께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국무총리와 각 부처의 장관이 몇 번 바뀝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이 바뀌어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적국에서 말입니다. 그의 정적들은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고발할 근거와 허물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리들과 고관들이 왕을 찾아가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당시 왕은 신과 동격이었습니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언해서 도장을 받아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이 취했던 행동이 이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내용을 어기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 상세하게 알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은 자기 고향이 있는 방향이기도 하지만 그 방향은 성전이 있는 곳, 즉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 이방인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을 목적 삼고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듭니다. 30일 안에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면 30일 후에 기도하면 되지 않나? 아니면 윗방으로 올라갈 것이 아니라 창문이 없는 골방으로 들어가든지 지하로 내려가서 기도하면 되지 않나?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시는 것도 아닐 텐데 라는 질문입니다. 다니엘이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를 드리는 것은 다니엘의 오랜 기도의 습관이었습니다. 처음 잡혀왔을 때도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먹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자신이 사자 굴에 던져지는 순간에 사자가 너무 배가 고파 아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나 사자가 사슴이나 고양이로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자 굴이 있으나 없으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도 드릴 때 전통적으로 서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지적하실 때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던 것은 바벨론에서의 생활과 사자굴에 빠뜨림을 당하는 위험이 있는 곳에서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심만으로 가능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감사는 자신이 사자 굴에 던짐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실 것에 대해 미리 감사하는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사자 굴에 던짐을 당할지라도 살려주실 것에 대한 감사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설령 사자 굴에 던짐을 당하여 사자의 먹이가 된다고 할지라도 60년이 넘는 지난 세월 동안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며 삶의 모든 부분에서 신비한 섭리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은총에 대한 감사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불교는 자력 종교이지만 기독교는 철저하게 타력 종교입니다. 불가에서는 스님들이 안거를 합니다. 음력으로 4월 보름부터 7월 보름까지 3개월 동안 하는 것을 한거라고 하고 10월 보름부터 다음 해 1월 보름까지 하는 것을 동안거라고 합니다. 안거라는 말이 산스크리트어로 우기를 뜻합니다. 이때는 스님들이 한 곳에 머물며 외출을 삼가하고 수행, 연구, 정진에 전념합니다. 이 안거의 주요 목적은 수행자의 넓이를 더하고 깊이를 더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자기의 넓이를 더하고 깊이를 더하는 것을 결코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던 것은 자기를 확대하기 위함이 아니라 크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밀폐된 공간 안에 촛불이나 등불, 장작불 등에 불을 켜면 처음에는 켜져 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불은 꺼집니다. 작은 공간에는 빨리 꺼지고 큰 공간에는 늦게 꺼질 뿐 계속해서 타지는 않습니다. 연료가 충분히 있어도 불은 꺼집니다. 이유는 공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이 오랫동안 타도록 공간을 넓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불교라면 기독교는 공간을 크게 만들려고 하지 않고 그 공간에 창문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간의 크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창이 열려 있는 한 공기는 계속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바른 믿음은 나의 창문을 하나님을 향하여 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찬양받으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어린 양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입니다. 그 사건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타력 종교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즉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이어가게 해주는 것은 영적인 긴장감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긴장감은 풍부함보다는 부족함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약한 건강 상태나 장애가 있을 때 자신보다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족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하지 못하게 된 것이 오히려 자기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고통스러울 때 언제나 한결같이 손을 내미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신에게 다양한 종류의 결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더 이상 소원이 없을 것 같고 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핍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눈물로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압니다. 그 결핍이 자신에게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결핍 때문에 영적인 긴장감을 잃지 않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길 수 있었음도 압니다. 그래서 그 결핍이 자신의 믿음을 지켜주는 통로가 되었음을 압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긴장감을 잃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형식화되기 쉽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는 감사와 순종입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입에 감사라는 말을 달고 살고 자주 감사헌금을 드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한 순종한다라는 것도 교회에서 부탁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토를 달지 않고 봉사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감사와 순종은 지금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그곳에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자리를 결코 모르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그 삶의 자리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와 순종이 있는 그런 사람을 통로로 삼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세상을 바꾸어 가십니다. 다니엘은 청소년 시기에 바벨론으로 볼모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거기에서 3년 동안 바벨론에 관한 교육을 받고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당시로 보면 정말 기가 막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기울어 가던 조국 유다가 완전히 무너지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을 원망하고 신세를 한탄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며 살아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오게 하신 것에 순종했고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며 감사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 7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잡혀온 유다 백성에게 고국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는 칙령을 내리게 했습니다. 당시 노예는 국가의 부를 이루는 절대적인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귀한 칙령을 내리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지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에 다니엘의 역할이 지대했음을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창문을 열고 하나님과 소통한 다니엘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근거하여 창문을 열고라고 정했습니다. 지난 2023년에도 여느 해와 다름없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온 세계는 여러 환난을 겪었습니다.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는 전면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개시했습니다. 그 전쟁은 불과 일주일, 길어야 2주일이면 끝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가까워지는 지금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전쟁으로 수백만 명의 난민이 생겼고 전 세계의 에너지와 식량 가격을 폭등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이끄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와의 전쟁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양쪽 모두 1,000명 이상 목숨을 잃었고 수만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음에도 전쟁은 그칠 줄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발생한 규모 7.8의 대지진으로 우리 돈으로 100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는 물론이고 6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실 목숨을 잃은 사람과 부상을 입은 사람의 정확하게 몇 명인지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년 동안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폭락, 고금리, 고물가로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급순위 20번째 안에 드는 건설사가 워크아웃, 즉 기업 구조 개선 작업을 신청했습니다. 워크아웃은 쓰러져가는 기업을 살려내기 위해서 빚을 갚는 기한을 연장해 주거나 빚을 깎아주는 대신 자산 매각, 주력 사업 정비, 구조재정 등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건설사만이 아니라 그 건설사와 관계하고 있는 작은 기업들과 금융권도 어려움을 맞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건설사들과 기업들도 상황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은 2023년보다 훨씬 더 힘들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라가 망한 유다보다는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일제강점기, 6.25 전쟁, 보릿고개, 4.19 혁명, 5.16 정변, 11.6 사태, 6.29 선언, IMF, 2008년의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19 등의 과정을 모두 이겨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연 다니엘을 통해서 유다 백성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새해와 새 날을 살게 하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면 우리를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것은 불을 보듯이 환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연 다니엘을 유다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통로로 사용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에게 2024년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불과 7시간 전에 한 해의 마지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신년 영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7시간 동안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 달라진 것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로 삼아 2024년을 묵은 해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한 해로 엮어주실 것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어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통로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연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의 일터가 달라지게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의 교회도 바꾸어 가실 것이며 우리 사회도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올 한 해 더 나아가 평생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참 복됩니다.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위 분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십시다.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2023년 12월 31일에 마지막 작년의 예배를 드리고 불과 7시간 만에 다시 새해를 시작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해든지 쉬운 해가 없었고 낙관적인 해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새로운 달력을 펼치면서 새해를 맞이하겠다고 다짐해도 마음에 눌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섭리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을 새해로 가꾸어 가게 해주실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올해 2024년에 우리 교회에 창문을 열고라는 표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도 다니엘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열어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이 쉽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통로 삼아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 사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해가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새해로 경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